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는 가운데 이 말씀의 가치가 우리 내면에 깊게 새겨지는 우리 말씀 봉독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대신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덜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덜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거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우리 24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 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좋은 소식, 굿뉴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복음이라는 단어, 이 굿뉴스라는 단어는 주님께 처음 사용된 단어가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로마 황제에게 먼저 쓰여진 단어였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바뀔 때마다 전령들이 그 로마가 속국으로 삼았던 나라들을 방문하면서 황제가 새로 등극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었는데요. 그 소식을 굿뉴스, 좋은 소식, 그리고 복음이라는 단어로 각 나라에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이 전령들이 각 나라에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반드시 사용했던 표현이 있었는데요. 그 표현이 바로 삶을 고쳐라. 그리고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는데 그 황제에게 맞게 그 황제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너희들의 삶을 고쳐라 라는 그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곧 오실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곧 그분의 메시아적인 공생애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회개해라 삶을 고쳐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했던 그 세례 요한의 선포의 내용과 너무나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에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 로마 황제에게서 들었던 세례 요한에게서 들었던 예수님에게서 들었던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던지 간에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그 복음에 맞는 합당한 삶의 방식을 가지는 것이 그 시대에는 선택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하나의 복음을 선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기의 크리스천들은 자기들에게 제공되는 선언된 여러 가지의 복음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어야 되었고 그 선택했는 복음에 따라서 삶의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이 초창기에 크리스천들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작년에 제가 한번 나누었습니다만은 1세기 때의 초대교회의 별명이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불렸을 때는 그렇게 불린 이유는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이것이 첫 번째 생긴 교회 교인들이 이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서 들은 그 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길 위의 사람들,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것이죠. 이것은 1세기 때 크리스천들이 로마 황제가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을 선택하고 그 복음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그대로 살아갔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4세기 때에 로마의 율리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황제는 크리스천이라는 이 용어가 너무나 싫어서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불렀던 4세기 때에 이 율리우스 황제만큼만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명칭으로 불렀습니다. 아마 조금은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금은 비아냥거리는 표현으로 율리아누스 황제는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 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크리스천들을 비하하고 비아냥거렸던 이 율리아누스 황제조차도 이 크리스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 내용이 우리 역사에 남아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갈릴리 출신들은 어떻게 된 건지 자기 나라 사람들인 가난한 사람들만 먹일 뿐만 아니라 우리 로마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있는 그런 짓을 하고 있어. 그렇게 이 사람이 표현한 것이 역사의 문헌에 남아있습니다. 이 로마 황제는 깜짝 놀란 것이죠. 이 로마의 자기 나라의 속국이었던 이 조그만 나라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로마는 원수 같은 나라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 자기를 식민지로 삼았던 로마의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이 사람들이 먹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비아냥거렸던 그 마음조차도 깜짝 놀라서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게 된 판인지 원수를 먹일 뿐만 아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것을 실천하고 있지를 않나 혹은 하나님 앞에서는 권력 있는 자가 뒤집어지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믿고 실천하지를 않나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수의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먹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나? 어떻게 우리 로마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나? 한편으로는 이 크리스천들을 비아냥거리면서도 이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깜짝 놀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 크리스천들을 비아냥거리는 소리는 언론에 넘쳐납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예수쟁이라는 말도 있고 개독교라는 말도 있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이 시대에도 넘쳐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이러한 비아냥거리는 표현들이 아니라 4세기 때, 1세기 때 비아냥거리는 표현이 있었어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깜짝 놀라게 하는 삶의 모습이 있었는데 어쩌면 이 시대에는 우리를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매력적인 삶의 내용이 실제로 우리에게서 조금씩 조금씩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정말 가슴 아픈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창기 크리스천들은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조그만 나라, 그 가운데서도 그 시대 지도에도 나오지 않았던 갈릴리라는 아주 어부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이 조그만 동네에서 시작된, 이 변두리에서 시작된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 운동, 아, 그게 그 시대는 그렇게 아주 작은 데서 시작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그 시대 지도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이 갈릴리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운동이 4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던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선포되는 이 엄청난 일이 4세기 때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전국적인 조직도 없었고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강한 군대도 없었습니다. 요즘처럼 스타 목사님도 없었고요. 요즘처럼 대형교회도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조금씩 조금씩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자그마한 교회에 모였던 가정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엄청난 일이 4세기에 벌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름 없는 동네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산상보훈을 실제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율리아누스 황제 고백처럼 어떻게 저 인간들은 자기들을 식민지로 삼았던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먹이고 살려내는 일들을 할 수가 있었나라는 고백처럼 이 사람들은 이름 없는 크리스천들이었지만 그 시대 크리스천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로 주님이 산상보훈에서 가르쳐 주셨던 원수까지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가르쳐 주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을 자기들이 속한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내었던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의 그 삶의 자리를, 그 삶의 방식을 지켜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퍼져나가는 방식입니다. 스타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큰 교회의 그 화려함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시대 교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같은 이름 없는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살아낼 때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이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퍼져나가게 된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의 마지막인 7장을 대합니다. 7장에서 예수님은 그동안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실천할 만한 실천 방식, 새로운 어떤 삶의 굉장히 실제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요약을 해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 없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이름 없는 크리스천들이 자기들이 속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살아내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전파가 되고 퍼져나가는 것이 맞다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산상보훈의 마지막 장을 대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는 우리 일상에서의 삶의 자리에서도 저와 여러분 같은 이름 없는 교인들을 통해서 이 산상보훈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정말 이 시대가 개독교 소리를 듣고 말만 하는 크리스찬이라는 그 비아냥거리는 이것이 점점 퍼져가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새로워지는 그 유일한 방식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실천의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이 산상수훈을 정리하시면서 굉장히 우리에게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삶의 방식을 몇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먼저 1절에서 5절까지가 비판하지 말라라는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하면서 제가 우선 목회자로서 마음이 좀 뜨끔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제가 쓰는 언어 중에 뭐 알게 모르게 상당 부분이 이 비판하는 언어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주님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실천해야 하는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좀 우리가 좀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요? 우리가 좀 비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정말 이 세상의 악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왜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선 여러분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분별하지도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악이, 어떤 죄가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지, 나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 일상에 들어와 있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들보라는 표현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분별의 대상에 나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 말고 나 외의 사람들만 분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이 삶의 내용을 나로 인해 변질이 될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비판의 자리에 금방 가지 않더라도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어떤 악이 스며들고 있는지 나를 포함해서 날마다 분별하는 자리에는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내가 최종 판단자가 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속으로 조용히 사람을 그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내가 난리치고 고함 지르고 화를 내고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뭐 이제 이런 마음으로 그렇지만 내가 속으로 한번 꺼버리면 나는 그 사람 다시는 안 봐. 뭐 우리 그런 실수 우리 많이 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그 공감에 관련된 책에 참 제가 기억에 담을 만한 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장갑을 낀 손만을 보고서 그 사람의 손의 모양을 미리 예측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표현은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장갑 낀 어떤 한 사람의 손을 보면서 그 사람의 손모양이 이럴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미리 단정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겉의 행동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내 속에서 그어버리는 그런 판단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바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말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순간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속사정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겸손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장갑을 벗어서 그 사람의 실제 손가락의 모양을 보기 전에는 그 사람의 손가락의 모양을 절대로 먼저 판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속마음과 속사정을 알아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고쳐놓고야 말겠다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보다는 제 경험으로는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의 속사정과 속마음을 비로소 경청해 줄 때 그 사람은 변화가 되더라고요. 이것이 오늘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7장에서 우리가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하느님 나라의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의 인생의 경험에서 나오는 나에게만 맞다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장갑을 낀 손가락, 손을 보고 그 사람의 손가락의 모습을 미리 판단하는 그러한 비판의 자리에 서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7절, 10절에 보면 또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기도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 아주 흥미로운 것은 5장에서 팔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는 6장에서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아무리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5장이 아름다운 삶의 방식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이것을 살아내는 것은 구호만으로도 되지 않고 우리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해야라는 의무와 책임감만으로도 이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장에서 기도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실제 이러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우리의 기도를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스며들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모욕을 받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나 중심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관계 문제, 우리의 용서하는 문제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온갖 악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결단코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시선을 대하는 것이고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직접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기도는 우리의 근원에게 말 걸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예요. 또한 기도는 내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런 결정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삶의 방식이 드러난 외형의 표시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을 거는 이 순간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말을 거는 그 순간은 나의 있는 내면에 있는 그대로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순간은 몰라도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순간에는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기도할 때는 절대로 쇼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기도하는 순간입니다. 가장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정직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순간, 하나님께 뜻을 묻는 순간, 하나님에게 말을 걷는 이 관계 맺기의 순간,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가 드러나는 그 순간의 시간을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9절에서 1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무엇을 구해야 할지는 오늘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 6장에서 이미 다 뭘 구해야 할지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흥미로운 것은 오늘 이 9절, 이 7절, 9절, 10절, 11절로 가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식이 구하는데 그 안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이 기도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면서 앞에는 좀 굉장히 삶의 방식과 기도의 방식과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는 기도의 내용은 둘째치고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려고 지금 막 준비하고 계시는데 자녀된 우리들의 그 옹알거리는 소리, 삶에 대해서 아파하는 소리,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들을 준비가 되어 계시는데 너희들은 말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부모의 마음으로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너의 마음이 아플 때마다 제발 하나님께 좀 말을 걸으라는 거예요. 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그런 기도의 삶이 있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7절에서 11절까지 마치 자녀가 말 걸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서 제발 좀 나에게 와서 물어봐라. 좀 구해봐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너희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일하고 있는지 찾아봐라. 그리고 이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가는지 가서 좀 두드려 봐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한 삶의 방식으로 산상수훈 끝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구절에 대해서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의 이 마음을 쫓아서 21세기의 이 LA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로 노력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하는 이 길이 우리만이 걸어야 가야 하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아픔을 듣기로 작정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으세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다 결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우리의 근원이시기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을 걸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두드려보고 찾아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모든 삶의 방식이 넓고 편한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고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맺으세요. 아마 이 순간에 제자들의 마음이 쏴 했을 것 같아요. 주님만 따라가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로마의 정부가 무너지고 그러면 내가 영의정도 되고 국무총리도 되는 것을 지금까지도 꿈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넓고 편한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야 라고 했을 때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이 쏴 했을까요?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 미국 안에서 순교하는 일은 없더라도 이 시대에 정말 마귀가 사탄이 아직도 이 시대에서 크리스천들을 하나님 나라의 삶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전략을 꾸미고 있다면 아마 그 전략의 핵심은 편안함, 편리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리에 제발 목사님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우리 그냥 편안하게 설교 듣고 흥금 드리고 갈 테니까 그냥 우리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 그 소리의 근원은 100% 사탄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규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최영강 장로님이 말씀하신 그 기도처럼 뭔가 나의 것을 나누어야 하고 내가 약간 손해봐야 하고 나의 것을 조금 내놓아야 하는 불편함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단순히 주님은 이런 길이 불편하고 힘든 길이야 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생명의 길이라는 의미는 바로 이 좁은 길 위에 생명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생명현상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정말 삶의 희망과 목적을 찾지 못해서 공허했던 내면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영혼이 회복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살아나는 그 생명현상의 길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벌어지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좁은 길은 그저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지지리도 고생만 하고 살아가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죽어가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의 내면과 그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는 그 길이 바로 이 좁은 길이라고 주님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4절 27절을 보시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사람이 이야기 나옵니다. 이제 주님은 이 산상수훈을 다 마치시면서 내가 이때까지 말한 삶의 방식이 좁은 길이지만 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의 삶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이미지 작업을 하나 하시고 산상수훈을 마치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파사데나 살 때 제가 정말 제 손에도 다 안 들어오는 나무가, 굵은 나무가 간밤에 강풍이 한번 불었다고 다 자빠져 있는 걸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나무는 정말 이런 나무인데 뭐 LA에 부는 강풍이 뭐 세면 얼마나 세다고 그 바람에 넘어졌더라고요. 왜냐하면 LA에 비가 많이 안 오니까 뿌리들이 땅 밑으로 깊게 내려가지 못하고 이제 스프링쿨러가 주는 물이 주는 편리함을 쫓아서 뿌리가 자꾸 이렇게 땅 위로 올라온 것이죠. 그러자 바람이 부니까 이런 나무인데도, 이런 굵은 나무인데도 그 바람 정도에 넘어지더라고요.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굵은 나무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한번 오니까 뿌리채 뽑혀서 자빠져 있더라고요. 그것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좁은 길의 삶의 방식이 비록 어렵고 고단하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생명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이 방식대로 자기의 삶을 소중하게 가꾸어 가는 사람의 삶은 마치 반석 위에 짓는 집, 다시 이야기하면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뿌리가 땅 밑으로 계속 내려가서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끄떡이 없는 조금 부대끼고 힘들 수는 있지만 뿌리는 더 깊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생명현상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뿌리가 땅속으로 계속 내려갈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독립장로교회가 2019년도 예수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힘차게 시작을 했는데요. 바로 이런 생명현상으로 주님이 이 산상순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마치 이 이미지가 저는 우리에게 주는 초청장 같아요. 이 이미지를 좀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그 삶으로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좀 깊게 새겨보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